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과연 종교개혁자들이 그 보편교회의 그 지속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주제는 그 한국교회에서는 좀 생소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 이제 어떤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종교개혁을 이해하는데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회를 개혁을 했지만 동시에 이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유지 보존해야 되느냐, 여기에 큰 관심을 뒀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신앙 교육서를 만들고 또 신학교를 정비를 하고 학교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목회자의 부양의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 규범을 또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가 그 사회를 향해서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개혁된 교회가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하지 않고 이 개혁된 상태로 장구한 역사성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면이 좀 많지만 사실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핵심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론을 좀 읽고요. 소론을 좀 이해해야, 그리고 이제 소론을 좀 이해해야 이제 그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론하고 가능하면 이제 첫 번째 그 종교개혁의 의미까지는 제가 가능하면 이제 원고대로 좀 발표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다른 이제 요소들은 이제 핵심적으로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소론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분리된 이래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한 가지는 그 개혁된 교회의 안정과 지속적 보존입니다. 여기서 이제 개혁된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그러니까 이제 개혁된 교회, 그러니까 이제 리폼드 처치,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저기 독일어로 레포르미어테 키르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여기는 이제 개혁교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모든 교회를 생각합니다. 왜 이제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을 생각하고 오늘날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루터와 어떤 이제 칼빈을 생각할 때 처음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혹은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입니다. 하나. 이제 루터와 츠빙글리에 의해서 1529년에 말부르크 회의를 통해서 갈라지긴 했지만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의해서 교회가 분리된 게 아니라 그것은 신학적 독특성입니다. 그 독특성 때문에 루터 교회, 개혁 교회가 나눠진 거죠.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츠빙글리든 혹은 이제 루터든 그 당시에 이제 칼빈이든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정통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정통 신학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단한 번도 그들의 어떤 용어 속에서 이게 이제 어떤 자기들의 신학이고 내 신학이고 이게 이제 루터의 어떤 신학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정통 교회에 대한 회복이었고 정통 신학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신앙의 공동 유산으로 있는데, 그 위에서 이제 1528년에 이제 루터와 츠빙글리가 갈등을 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성만찬 논쟁을 갈등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분리되는데, 이것은 신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독특성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공동의 유산 위에 이제 개혁파 신학의 독특성이 있고 신앙의 공동의 유산 위에 루터파 신학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이제 이제 독일어로 컨페시오날리지오론이라는, 그러니까 신앙 교파와 가정,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있고 신앙 교파로 나눠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정통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해할 때 단순히 처음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체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혹은 칼빈의 이제 종교개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종교개혁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아예 노골적으로 루터의 종교개혁 따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치빙글리의 종교개혁을 따로 이해하고 혹은 어떤 칼빈의 어떤 종교개혁을 이해하는데 이건 엄청 위험한 현상입니다. 모든 교파를 다 파편화 시켜버리고 공교회성, 소위 이제 보편교회에 대한 모든 이해를 다 망가뜨려버리는 무서운 현상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사상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과 함께 그 사상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새롭게 탄생한 교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회가 교회 교리사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며 정통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세워진 개신교를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적 개념을 가진 도나투스파와 같은 분파적 교회로 인식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개혁된 교회를 단일하며 거룩하며 공교회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교회라는 용어는요, 역사적인 어떤 이제 맥락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서는 보편교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형성된 개념이 뭐냐면, 이제 각주 3번에 제가 잘 기록해 놨는데요. 거기에는 소위 주님의 가르침에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규정할 때는 어떤 전제가 들어있냐면 그 가르침에 벗어나 있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보편교회 그러면 이단들을 제외한 소위 이제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충실히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개별 교회의 모임이다. 이 개념이 이제 이 안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모든 교회들의 모임,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조금 더 교회 교리사 쪽으로 살피면 이제 이 개념에는 이런 이제 교리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성경적이고 혹은 신학적인 전제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정통신앙을 추구하는 혹은 정통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모임이다라는 그 전제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사상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된 자의적 가르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이 땅에 세워진 보편교회가 공유해야 할 정통신학의 내용임을 각인시킨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글을 읽으니까 칼빈의 신학이 있고 루터의 신학이 있고 혹은 어떤 블링거의 신학이 있고 혹은 어떤 이제 치빙글리의 신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 그러지 않고요. 다시 책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책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추구했던 다 정통신학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지금 부패해서 그리고 타락을 해서 지금 이제 정통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모든 초점이 있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추구했던 신학은 근본적으로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정통신학을 회복하는데 초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에 근거하여 초대교회로부터 연속된 내용임을 강조한 겁니다. 물론 1529년 루터와 치빙글리가 말부르그 종교회의 때 성만찬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개신교가 루터교회와 개혁파교회로 분리되어 개신교 교파주의를 등장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터파교회와 개혁파교회의 신학은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두 진영의 신앙 교파와 가정에서 내적 외적으로 첨예하게 논쟁했던 신학적 주제들과 관련된 독특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우리가 이제 17세기를 정통주의 시대라고 할 때 정통주의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이제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신학적 논쟁은 계속 전개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 소위 개혁된 교회가 등장을 했을 때 개혁된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죠. 대표적으로 이제 츠빙글리와 이제 루터의 어떤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등이 촉발되면서 이 신학적 논쟁은 루터와 츠빙글리 사이에서만 이런 논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있었습니다. 루터파 내에서는 루터파 내에서 신학적 논쟁이 또 있었고 개혁파 내에서는 개혁파 내에서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 이 논쟁의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교파가 형성이 되는데 이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 교파와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지나면서 거의 이제 개혁파는 한 1560년대 그리고 이제 루터파는 1570년대에 소위 개혁파 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체 신학적 체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위스 제2신조라든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서를 이제 규정을 할 때 초기 정통주의 신학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론에서부터 이제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다 체계된 형태로 고백되고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가 담겨 있냐면 분명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공동의 어떤 유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제 이미 이제 로마 카톨릭과의 논쟁 그리고 루터파와의 논쟁 그리고 개혁파 내에서의 어떤 혹은 논쟁 속에서 정리된 그런 이제 신학적 독특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파는 1577년에 이제 콩코르드 폴루메 그러니까 이제 일치 신조라는 게 등장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루터파 내에서 이제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개혁파 신학과 논쟁을 하면서 루터파 신학의 독특성이 뭐냐 이게 이제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파의 정통주의 입장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개혁파도 신학적 이제 그 이 정체성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루터파도 신학적 정체성이 정리가 되면서 이게 이제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신학적 소술이 정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신학이 정리되는 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통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철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이 왜 신학이 정리되어야 되냐면 이것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섭리적 입장에서 보면요. 18세기에 등장할 그러니까 이성주의를 예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혁파 신학의 어떤 이제 정체성이 확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지금 읽었지만 지금 루터파와 개혁파의 신학적 차이는 결코 본질의 차이가 아니다. 신학적 독특성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은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는 보편교회의 회복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인리히 블링거의 선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교황의 권좌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 명령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함께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제 개혁된 교회가 교황주의처럼 다시 타락하지 않도록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존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왜 타락한가? 지금 이제 한국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종교 개혁으로부터 개혁된 교회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타락할 것 같지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 로마 카톨릭이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이제 교회 교리사적으로 규정하면 어떻게 규정하냐면 교회 체제 유지를 소위 교황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신학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자기의 교황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정말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한국 개신교 내에서 없느냐? 있죠.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게 개교회가 이제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분위기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현상적으로 뭘 주목해야 되냐면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단들이 득세한 것은 이단들의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객관성이 지금 사라졌다는 반증이에요. 뭐가 신앙의 객관적인 신앙인가? 그러니까 옳은 신앙이 뭐냐? 이것을 규정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가 접어들었다는 반증이에요. 무서운 현상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이단들이 실제로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만인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만인에 공개, 떳떳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단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지금 보편교회라고 생각하는 이론에 그 교회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객관성들이 다 사라지고 있대요. 다 파편화되고 있대요. 파편화. 무서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보편교회를 생각하고 이런 제가 이제 그 보편교회가 추구했던 어떤 종통신앙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확보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다 섹트화됩니다. 제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한국교회는 다 개교의 교황주의자들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개교의 교황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개혁된 교회를 타락하지 않고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순수하게 보존될 수 있는 종합적 구조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이제 그 보완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앙고백서, 신앙교육, 신학교, 교회 총회 규범, 그 다음에 도덕적 감독사역, 이게 7위를 이야기하고, 목회자 부양, 교회에 대해 사회적 책임 등을 떠올리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할 때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 글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 이제 새롭게 세워진 개혁된 교회의 지속성에 대해 관심을 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개혁된 교회의 지속적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리교회와 제네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현실화됐는가를 살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블링거와 칼뱅이 사역했을 때 수행되었던 사안들을 핵심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교회 교리서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블링거와 칼뱅의 관계를 고찰할 때 당연히 둘 사이에 신학적 본질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장 과정과 교육 인식적 사고의 틀, 추리와 제네바가 처해 있는 상황, 두 도시 교회의 정치적 형편 등에 따른 형식적 방법과 논리적 접근에 있어서의 각자의 신학적 고유성이 발견됩니다. 블링거와 칼뱅의 신학적이고 이제 교리사적인 의도 안에서 특징적으로 전자가 블링거가 구속사와 언약 신학의 주된 관심을 보였다면 칼뱅은 이제 신학의 논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링거와 칼뱅의 미세한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보편교회 의식 속에서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정통주의를 추구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블링거의 이제 스위스 제2신조든 첫 조항에 그렇게 써요. 신학은 보편 기반 위에, 보편교회 위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개혁교회는 너무 이제 각 신학자들의 어떤 그 독특성을 공통성을 논의하기 전에 독특성을 너무 강조해 다 파편화되고 그 영향을 받으니까 개혁교라고 해도 개혁교회도 다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소론적 이해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종교개혁의 의미는 앞서 말했지만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한 것은 종교개혁의 한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개혁된 교회를 유지 보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양면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면을 한 그림 안에서 매우 유기적으로 잘 드러내야 종교개혁 전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사를 가르치면 항상 한국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뭔만 가르치냐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됐다.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개혁을 하면서 이 신학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끊임없이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을 보면,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제 종교개혁의 초기의 글들하고 이제 중반 후기로 들어가면서 글의 유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서도 달라집니다. 신앙 고백서가 이제 1540년대 글들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 소위 이제 개혁된 교회하고 어떻게 다른가, 경계선을 긋는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쪽에 관심이 있지만, 40년대 넘어가는 이제 그 신앙 고백서들은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된,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신학이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이 뭐냐, 이게 이제 루터파 신앙 고백서든, 그 다음에 개혁파 신앙 고백서든, 그리고 개혁파의 어떤 신앙 교육서든, 개혁 루터파의 어떤 신앙 교육서든, 이런 형태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대 중반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금 그 개혁교회든, 소위 이제 개혁파 교회든, 루터파 교회든, 자기의 이제 정체성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신앙 교파와 가정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신학 서술과 이제 신앙 고백의 어떤 서술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개혁의 성격은 한편은 분명하게 로마 카톨릭 개혁이면서 이 개혁된 다른 한편으로 이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유지 보존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요, 각주 이제 그 6번 그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그 인용구 이제 하인네이 블링거가 이제 그 자기 책에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분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선언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을 때도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면,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논의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냥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종교개혁자가,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보편 교회에 속할까요, 속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 분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제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고백들과 교회들의 구원을 제공하는 가르침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 고백들을 흐리게 하고 교리를 애곡시키며 그리고 이제 신자들을 조작시키는 오류들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경솔함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발생된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에 근거하여 영원한 진리에 근거한 믿음에 다시 도달하기 위해 참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열심으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공동체를 떠나 이후에 새롭게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분의 모든 지체와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거짓 교리, 우상 숭배, 그리고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가득 채워진 로마 교회의 권좌를 떠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이제로부터 분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제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해서 분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요, 16세기 초까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의 교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부터 지금 이제 소위 개혁된 교회, 개신교가 등장할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랬을 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교황주의자들이 지금 이제 개신교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비판을, 너희는 분리주의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리주의자들은 그냥 교회를 분리한 사람.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익숙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이제 초대 교회 당시에 도나투스 파와 같은 이해의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분명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이단이 아니기 위해서 우리 신학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그 다음에 교회 분리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의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종통신앙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이 종통신앙을 회복한 것이고, 우리가 이 정통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도 교회로부터 분리된 적이 없다. 보편교회로 분리된 게 아니라 보편교회로부터 너희들이 분리되거나 혹은 타락한 것은 너희들이지 우리는 한 번도 이 정통신학에 근거한 이 보편교회로부터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린 거의 다른 글들을 보면 교회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이유와 관련해서 보면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 분리는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지금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 교회 분리를 당연시 여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부분, 자기들의 이 분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신학적 검토를 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이게 필요했냐면요,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은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이 타락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합시다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따라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가장 먼저 누가 설득을? 지식인들이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치인들이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한 정당성이 확보가 되면서 그 당시에 성경 인문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는 있었지만 정말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 지식인들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을 읽고, 아,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구나. 교회로부터 분리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이 갱신이 되지 않으면,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결국 새로운 교회가 설 수가 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학자들로부터, 그 다음에 정치 위정자들로부터,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카톨릭부터 분리의 정당성의 문제는 그냥 개혁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적 검토를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이해 속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는 개혁된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신교가 교황주의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근거, 정통신앙을 회복했다는 의미고, 교회의 교리사조로 검토된 보편교회로서의 정통교회를 회복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부터 분리는 한편에서는 뭐라고요? 정통신앙을 회복했다. 로마 카톨릭이 정통신학을 버렸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신학을 회복한 것이고, 다른 한편은 그 신학의 근거에서 정통교회를 회복한 것이다. 이런 전제가 이제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이해하는데 한편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한편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분리되어 새롭게 세워진 이제 개혁된 교회의 가장 우선된 임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과 비교하여 신학적 정체성을 선명히 드러내는 것과 당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건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 그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하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아까 이제 이 여기 이 내용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지만 종교 개혁을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으로부터 간주하는 것은 온전한 이해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세워진 개혁된 교회가 다시금 타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실천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종교 로마 카톨릭부터 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분리의 정당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적으로 교회 교리사적인 검토를 하면서 그 정당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당성 속에서 이제 교회가 개혁됐을 때 이 교회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개혁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당연히 이제 더 많은 면을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신앙 고백서, 신앙 교육, 신학교, 교회 규범, 도덕적 감독, 이제 7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부양,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이 요소들을 단순히 교회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개혁된 교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수용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이런 형태는 유지되어 왔어요. 근데 이것을 정비하거나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본래대로 작동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제 장로교회 안에서도 교단 헌법도 있고 교회 규범도 다 있습니다. 근데 작동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이 형태에서 새로운 것을 가져온 게 아니야. 지금의 형태가 작동되도록 보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있어도 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회를 표방하고 개혁교회를 표방해도 지금 장로교회가 표방하는 혹은 이제 개혁교회가 표방하는 이런 이제 교회 규범에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원리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작동되는 게 중요하지 명시적으로 그냥 어떤 문자적으로 표명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 표명되면 그것이 작동되도록 해야 돼. 그럼 이러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뒤에서 혹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야기한다. 목회자들이 1차적으로 개인의 경건과 함께 공적인 경건에 대한 철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교단 헌법, 교단 정신, 추구하는 신앙 정신, 그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신앙 정신에 따라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 그 원리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치리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철저한 공적 경건에 대한 책임. 우리는 이제 개인의 경건은 관심을 갖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적인 경건,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교회 규범에 따라서 실제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신자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그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덜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개인의 내가 건전하니까 목회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상대로 합니다. 분명히 교회 교부단이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근거한 신앙 정신이 있고 그 신앙 정신에 근거한 여러 가지 지금 예배 모범이든 어떤 치리의 문제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든 목회자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해야 되든지 그런 규범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개혁을 할 때 1차적으로 관심을 둔 게 뭐냐면 목회자들의 관리 감독의 문제였습니다. 신학과 생활이 관리 감독에 대해서 그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이제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제 내려오면요. 그 개혁된 교회는 이제 개혁된 신학으로만 이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개혁된 신학의 근거 이제 개혁된 교회가 지속되기 위해서 그 상태를 온전히 보존해 갈 수 있는 실천적 수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진행되면서 이 요구는 절대화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회만 개혁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혁된 교회가 어떻게 다시 타락하지 않고 장구한 역사 속에서 존속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구분되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개혁된 신앙으로 신자들의 의식을 새롭게 일구는 신앙 교육, 개혁된 신학으로 바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교회의 규범, 신자들의 윤리적 삶을 살피는 감독 사역,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통해 근심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목회자 부양,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공적으로 감당해야 할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 등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세워진 개혁된 교회가 보편 교회로서 지속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토대였다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개혁된 교회가 보편 교회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실천적인 모습에서 성경적 교회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개혁된 교회의 어떤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노력했던 그 요소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핵심적으로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만 살피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게 이제 신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신앙 고백서는 어떤 거냐면요. 처음 종교개혁을 했을 때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종교개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교개혁을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1차적인 급선무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규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규정이 되지 않으면 개혁을 했어도 다시 재카톨릭화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정확하게 공적으로 규정해 줘.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런 글을 썼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글들이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목회자 사이에 공유가 되고 지식인들 사이에 공유가 됐지만 거기에는 목회자와 지식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또 누가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있어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공적으로 그것을 이제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해서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명확하게 그려준 겁니다. 그 경계선을 아주 잣대로 대듯이 어떻게 다른가를 규정해 준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 종교 개혁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제 몇 개 정도만 생각하지만 개혁파에서는요, 100개 이상의 신앙 고백서들이 16세기와 17세기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블링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 제1신앙 고백서를 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칼빈하고 블링거가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추리히 합의서인데요. 성만찬에 대한 개혁주의 교회의 합의서입니다. 1549년에 이제 칼뱅하고 블링거가 합의서를 이루었는데 이 합의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개혁파 교회는 두 개의 교회입니다. 하나는 츠빙글리적 교회, 개혁파 교회, 하나는 칼빈적 개혁파 교회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합의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의 개혁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 문서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칼뱅하고 이제 블링거가 같이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블링거가 이제 그 정리한 게 스위스 제2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뱅은 파렐과 함께 이제 제네바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이제 칼빈이 직접 쓴 것으로 우리가 알려졌는데 이제 이런 신앙 고백서를 썼죠.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이 신앙 고백서들은 분명히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어떤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와 함께 소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링거와 칼뱅은 신앙 고백서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성경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의 행위에 대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좋은 안내서 역할을 하며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는 항상 모든 신자들에게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앙 고백서를 그러니까 고백서를 지어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정신이 뭐냐 이걸 끊임없이 가르쳤고 그 기반 위에서 성경을 읽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신앙 교육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했고 그 교리적 기반 위에서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풍경은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보존되도록 출애굽교회와 제네바 교회가 남긴 한 신앙의 이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자를 무장시키는 신앙교회.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소위 이제 그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제 정체성이 확보가 됐으면 이걸 인프라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은 하나의 이제 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공적으로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러니까 소위 개신교를 속해 있는, 소위 종교개혁을 동의해서 개신교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교육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서 여러분들 하면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제 대소일입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모든 거의 종교개혁자들이 신앙교육서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의뢰해가지고 신앙교육을 썼고, 혹은 이제 교회가 위임해가지고 신앙교육, 수백 개의 신앙교육서들이 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세기를 신앙교육서의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신앙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교회가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신앙교육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 신앙교육서가 어린애들 아이에 맞게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맞게끔, 성인들에게 맞게끔 가르쳐졌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교회는 그 당시에 신앙교육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신앙교육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럼에도 개혁교회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교육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한다라는, 그러지 않는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개혁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앙교육 시스템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출애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유치원생들을 위한 신앙교육서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초등학생들을 위한 신앙교육서도 작성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신앙교육서를 작성했고, 소위 이제 학교에 다니는, 소위 이제 라틴어를 배우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서를 작성했고, 어른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서를 작성했습니다. 칼뱅은 이제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맞게끔 신앙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 그 개혁자들은요, 단순히 이제 이 신앙교육을 막연히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교회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혁된 교회를 보존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한국은 이제 유럽처럼 국가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모든 교회는 어떤 체계는 가져야 되냐면 교회와 가정을 연계시키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있으면 소위 이제 초등학교나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화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을 자기 신앙 정신 안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죠. 이것은 이제 되게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유럽은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연계된 신앙 교육을 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이 어떤 신앙적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무장하여서 목회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로서 살 때도 그 신앙 정신과 원리에 따라서 살도록 교육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사상에 근거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긴 시간의 이제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치로서 신앙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른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입니다. 특별히 이제 학교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추리위와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신학 교육을 위해서 신학교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츠빙글리가 1523년에 이제 그 추리교회가 이제 1월 29일인데 이제 첫 번째 추리 논쟁을 통해서 이 교회, 이 도시가 종교개혁 도시라는 것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목회자 교육을 위해서 이제 애헌회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애헌회가 이제 추리학교, 이제 스콜라 티그리누스 이렇게 이제 추리학교로 발전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학교는 하나는 이제 기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제네바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교육 과정이 있고 그 기본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섞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신학만 가르쳐진 건 아니에요. 일반 이제 의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법률 이런 것도 가르쳐졌고요. 그것은 추리나 제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함께 실제로 그 당시에 삶의 필요,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학문들도 가르쳐졌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들이 이제 이 교육을 잘 받으면 목회자로서도 잘 준비되지만 이런 신앙의 원리에 따라 법률가로서 혹은 정치가로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도 잘 준비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도시는 그 도시가 개혁, 소위 교회가 개혁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의식이 바뀝니다. 그 의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바뀌고요. 그 가정이 바뀜으로 전체 사회가 바뀐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종교개혁을 생각을 할 때 교회 개혁만 생각하는데 사회개혁을 우도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개혁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그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속한 영역이 개혁되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많은 것이 정비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이 16세기에 유토피아, 여러분들이 이제 토마스 모어를 통해서 이제 유토피아 이 개념 용어를 들었을 겁니다. 이미 이 당시에 기독교를 추구하는 이 도시가 어떤 사회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미 청사진이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 실제로 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로 복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 사회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죠. 이미 그 시대에 지금 유럽의 어떤 이제 복지 모델에 대한 기초 초안이 이 시기에 다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학교가 이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교가 정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딱 10분 남아가지고 좀 빨리 더.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 학교도 이제 아무튼 그런 형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목사의 관리 감독을 위한 교회 규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추리도 교회 규범을 만들었고, 제네바도 교회 규범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 규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뭐냐면 목회자들을 어떻게 뽑고 관리 감독할 것인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1541년에 이제 제네바 교회 규범을 이야기하면 목회자의 관리 감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장치를 만듭니다. 매주 금요일날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정 형식을 둡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18가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18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뭐냐면 이 죄를 지면 면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받을 때는 권고를 통해서 시정해야 될 죄예요.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보면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윤리적 수준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수준에 볼 때 턱없이 낮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총회 규범을 특별히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거냐. 소위 건전한 신학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건전한 어떤 삶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1차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신학적이고 삶의 건전성이 확보돼야 그 기반을 가지고 그 존경심을 갖고 성도들을 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규범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목회자들이 어떤 관리 감독되어 있을 때 신자들도 관리 감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리 규범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속 단속 법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네바에서는 이제 치리 법원 이거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교회와 국가의 어떤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치리와 제네바가 좀 다른 건 뭐냐면 추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형식적으로는 다 그 당시에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이정자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규범에 있어서 추리 교회 규범은 정부의 역할을 명시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제네바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회의 문제로만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리 법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을 보면 얼마나 세부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의 삶에 관여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사에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모든 어떤 제약의 문제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기록을 보면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오늘, 지금 이제 오늘 시대에 이제 성도들은 아예 기겁을 할 정도로 깊게 이렇게 관여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함께 또 이제 1550년대 가면 이제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앙 점검입니다. 점검. 그러니까 오늘날 신방의 기원이죠. 신방의 기원이 되는 신앙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먼저 이 목회자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신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제 거기 관련된 이제 그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신앙 교육, 우리가 신앙 정신에 따라 살고 있는지,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원리에 따라서 부모들을 공경하고 있는 이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신앙 점검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신방의 어떤 기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요 이제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앱에 지각하면 치리 대상입니다. 자녀들 신앙 교육 시키지 않으면 아마 감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보면 저주 행위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간음, 주일날 오락, 음란한 노래를 부르는 것, 자살 시도, 신성 모독, 이단, 마술, 다툼이나 폭행 등이 출교의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뱅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아내 구타, 부부싸움, 자녀 방치, 하인 혹사, 가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여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들과 관련해서도 보면요. 추리에서 이제, 아니, 그 제네바에서 칼빈이 살 동안 5명 목회자들이 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4명이 면직이 되고 1명은 면직이 안 돼. 4명 중에 면직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감스럽게도 간통과 간간임 아니 그 간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네 목회 5명 중에 4명이 면직이 됐습니다. 5명이 치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은 이제 지금 신자들에게서도 이런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목회자고요.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은 목사들의 생활적 안정이 안 되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죠. 한국교회는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런 은퇴 이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겠다 아니라 적어도 내가 나이 먹고 초라하게 내 욕심 부르면서 은퇴하지 않고 교회 팔지 않고 적어도 내 어떤 신앙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에 관심과 근데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공교회를 생각한다면 나만 지금 안정되면 되는 걸로 아닙니다. 같이 지금 이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목회자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려운 교회들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회적 책임으로서 교회 공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구제청이 생기고요. 그걸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구걸하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블링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보면 1934년에 이제 새로운 이자법, 그 다음에 1558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돌봄은 가나요? 그 다음에 1568년 고리대금업을 반대한 조치, 그 다음에 1572년 가난한, 가난 극복을 위한 제안들, 이런 글들을 쓰면서 그 시대 문제,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의 시민은 다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같이 고민했다는 걸 생각해요. 제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네바도 이제 구제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난민들이, 위구노들이 엄청나게 왔을 때 그들을 위한 어떤 조치를 피웠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의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2분이 남았는데요. 저에게 딱 3분을 더 주십시오. 3분. 제가 45분까지 하겠습니다. 45분. 예.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개혁된 교회의 시대적 답변을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걸 한 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개혁 이후에 자연스러운 하나의 어떤 기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제 이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유지 보존할 것인가 하면서 전체 구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도입하고 이것들이 본래대로 작동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유럽 교회가 지금 뭐 혹은 제네바든 이제 지금 추리교회든 지금 5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한국 교회가 500년 역사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우신 교회 500년 역사를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한 교회가 세워지면 한 세대를만 생각하니까 자기 당대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당대에 좋은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이후의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면 장구한 역사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근거에서 정통신학을 추구했고 그 신학의 근거에서 교회 시스템을 생각했고, 왜요?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의 지금 목회자들이 다 자기 당대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당대 좋다가 리더십이 바뀌면 교회가 다 망가지는 그런 교회. 거의 지금 한국교회 현상입니다. 이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개혁교회에 대해서 전혀 잘못 이해한 그 목회자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한국교회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제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싶었는데 이제 뭐 시간적 제한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이제 그것을 내놓기에는 지금 한국교회가 갈등의 요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지 않은 크게 이제 뭉퉁거려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추리와 제네바 교회 규범에 근거해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견제 없이 살아가는 구조는 인간을 너무도 낙관적으로 보는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해요? 목회자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들이 회복되게 해야 된다. 저는 한국 교회 가장 1차적 문제는 목회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치리회가 형태도 이 치리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 물론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합니다. 아까 목회자 부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해요. 이미 개척할 때부터 개인이 개척하게 못하게 해야 되고 노예 차원에서 개척이 일어나거나 적어도 분립개척 이런 어떤 개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감리 감독이 됩니다. 이미 내가 내 돈으로 개척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누가 관리 감독을 받겠어요?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그리고 교회를 성장하면 다 자기가 제왕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제 제 관심은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할 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는가. 이제 이게 이제 제 연구의 또 다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이제 한국 전체 교회는 차치하고라도 형식적인 면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앞서 언급된 종교 개혁자들의 모든 관심사를 이제 신앙의 유산으로 이제 계승하고 있죠. 하지만 그 본래 기능이 교회 현실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용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이미 그 수명을 다한 것처럼 여기저기 이제 삐걱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공교회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그 공교회성에 근거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는 한국교회, 개혁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 파편화되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자기의 독특성과 특별함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어느 한 교회가 이 교회는 특별하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다른 교회는 다 찌질한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균형이 다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이미 어떤 교회 교리사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충실히 가르치고 그런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서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요. 그래서 교회가 편만히 모든 교회가 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그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우리 교회는 유익이 되는데 다른 교회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공교적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적어도 우리가 하는 어떤 예배이든지 가르침이든지 프로그램이든지 다 전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적어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때문에 이제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모든 교단과 교회가 자신만의 특별함과 독특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분파교회로 가는 듯한 섬뜩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현상은 뭐냐면 한국교회는 다 분파교회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가보자 이런 형태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개혁파 신학을 지향하는 장로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보편교회 보존을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에 이제 관심을 둔 이제 종교개혁자들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요.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개혁되고 이 개혁된 교회를 어떻게 유지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공교의 기반 속에서 이것을 어떤 제도화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제일 마지막 단락만 제가 읽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편 교회의 시각에서 볼 때 이제 추리 교회와 제네바 교회의 모든 제도적 장치는 단순히 종교개혁 당시 두 개혁된 교회만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당시 모든 개혁된 교회를 위한 시대적 답변이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계속 보존돼 교회를 위한 정체성과 방향성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7.2 교회와 제네바 교회가 실천했던 모든 제도적 장치를 상기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교회의 유교적 간섭과 세속적 유행을 넘어선 오늘 시대에 적실한 개혁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장구한 보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신학적 과제입니다. 추리와 제네바의 개혁된 교회의 보존을 위한 실천은 지금 갈 바를 잃은 것처럼 헤매고 있는 한국교회의 한 분명한 좌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